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전도서 2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행복은 불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천국은 지금 여기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일상에서 어그러지고 모난 관계가 변화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내면에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은 일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행복해져라.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를 드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려놓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하신 음성과 이끄심에 여러분을 맡겨보시는 그런 의지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를 드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두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려는 의지의 모습이 있으셨으면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어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식의 무작정 떼쓰는 정도의 기도였는데, 한 주간 성경 말씀과 회복 기도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계시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 넘치는 훈육의 채찍으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는 시간들로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수인 자매님의 나눔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수인 자매님을 수인 자매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 하시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 지난 시간에 우리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인 순응형,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이 순응형의 모습이 내 관계의 모습 속에 보였다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한 주간 노력하셨는지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순응형의 모습 중에서 좀 부탁을 했을 때 그 거절을 하면은 그것을 관계의 거절이라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모습이 저한테 조금 보여가지고, 아, 이거를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좀 스스로 계속 아, 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네, 시도를, 본인이요?
네, 네네. 계속 시도를 하고 거절을 할 때 아, 이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그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내가 먼저 그 행동을 노출시킴으로써 그것을 네.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강화 훈련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두 분의 나눔이 은혜가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이끌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 읽기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요. 네, 지난 시간에 관계에서 부부관계, 연인관계, 부모, 자녀 또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등 어떤 관계이든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듦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관계 유형, 관계 방식 두 번째로 과잉 책임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돌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2년 차 부부인 순이와 철수 씨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다. 철수 씨는 지금도 아내 순이 씨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늘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자신이 뭘 해줘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요청하지 않는데도 아내인 순희 씨를 챙겨준다. 정작 순희 씨 본인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순희 씨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은 순희 씨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순희 씨는 자신의 행복한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남편 철수 씨가 고맙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 못하는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가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인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돌봐주어야 할 어린 아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인 순희 씨는요, 점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서 답답함을 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철수 씨 역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더 해야 아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할지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철수 씨와 순희 씨의 부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철수 씨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읽어주세요.
철수 씨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해졌다. 그 이후 엄마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 술과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철수 씨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슬퍼 보였다.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철수 씨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엄마가 아플까봐,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갈까봐.
철수 씨는 그 불안한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잘하면 엄마가 웃을 수 있으며 엄마가 원하는 공부,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하는 착한 아들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엄마가 우리 아들 때문에 산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철수 씨의 관계 역사 속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었으며 그 상처로부터 살아갈 관계의 틀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같이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는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철수 씨의 관계의 틀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의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관계 방식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슷한 관계 방식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네요.
네.
철수 씨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신이 자신의 돌봄이 곧 자신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돌봄형의 사람은요,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기뻐합니다.
선생님.
네.
어쩌면 철수 씨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돌봄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상대방을 돌봄으로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넘어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관계 방식이 아닙니다.
아, 그럼 이런 돌봄형의 사람들은 철수 씨처럼 어린 시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이 채워지지 않고 도리어 누군가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네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한쪽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가족을 돌봐야 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형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돌봐주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군요.
네.
실제로 누군가를 돌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감이나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기뻐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면 크게 좌절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겠네요. 사례의 철수 씨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돌봄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돌봄형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쓴다. 상대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관계가 악화되고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소리자매님 아실까요?
돌봄형 또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유형이잖아요.
네.
난 돌봄이 싫은데 관심 가져주고 아는 척하고 미리 챙겨주는 것이 너무 싫은데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데 내 의견은 무시하고 막 챙기는 돌봄형이 제 옆에 있으면 너무 짜증나고 그 사람이 절 모른 채 좀 해줬으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 사례에 아내 순희 씨의 모습이 보이시죠? 예, 남편이 미리 챙겨주고 뭔가를 해주는 거 원하지 않는데도 챙겨주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순희 씨는 행복하지 않았고 웃음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네, 알 것 같습니다. 돌봄형의 관계 틀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소리 자매님에게는 돌봄형의 관계 방식을 보이지만 저에게는 순응형의 관계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소리자매님, 돌봄형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방식을 이어갈까요?
아마도 돌보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돌보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가 서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돌보명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돕는 모습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 상대방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나빠지고 둘 다 행복하지 않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취해서 회사를 못 나갈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가족 중 한 사람이 돌봄형의 관계 방식으로 전화해서 아파서 못 나간다고 대신 거짓말을 해주는 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읽어주시겠어요?
아들의 외도로 인하여 며느리가 심적 고통을 겪고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외도한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밖으로 나돌게 했다며 며느리를 타박하고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잘못된 돌봄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돌봄형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도움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빚만 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녀에게 돈을 마련해주고 대주는 부모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수령형의 사람들은 요청의 거절과 존재의 거절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타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돌봄형은 어떤 원인과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돌봄형의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요,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봄형의 사람들은요, 돌봄을 받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속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구속시키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을 예속시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위안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 돌봄형의 기쁨은 늘 타인 의존적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들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기쁨을 느낀다면 이 사람들도 수능형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구를 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심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감정,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돌봄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할까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들의 내면 속에는요,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칭찬받고자 하는 결핍된 어린 시들의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리만큼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과중한 과잉 책임감입니다.
선생님,
네.
과잉 책임감을 느끼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 능력과 인지 공감 능력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공감 능력과 인지 공감 능력은 사실 정서는 감정이고요. 인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돌보명은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상황에 대한 맥락을 무시하는 모습이 많아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에 비하여 이성의 뇌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맥락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돌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으로 인해 상대의 감정이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돌봄형이 일방적인 돌봄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은밀하게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노골적인 통제나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이런 은밀한 통제는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또 다른 통제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돌봄형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부모인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수많은 희생을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부모의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가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녀에게 부모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형은 사랑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다가오기에 이런 관계 틀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결국 상처로만 남는 현실에 직면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진정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례입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다. 집이라는 공간에 커다란 손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다. 커다란 손은 아이에게 밥도 먹이고 쓰다듬어 주기도 한다. 아이는 커다란 손과 함께라면 이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이는 창밖의 풍경에 매료된다. 자기와 다르게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다른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가고 싶은 열망은 점점 커져가지만 커다란 손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라는 그림 동화책의 일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내주었던 당신과 한때 아이였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불안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세상은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고 아름답고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내 아이에게 심어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돌봄형의 부모라면 말이죠. 부모는 아이를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세상으로 잘 가렴. 부모가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고 있을게. 자, 수인자매님, 오늘은 돌보명의 관계 방식을 보았습니다.
네.
네. 수인자매님의 부모님의 모습 속에 이 돌보명의 모습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아버지는 바깥 일로 전혀 가정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보명의 거의 원조이듯이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다 불태우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냥 자식과 남편과 부모님을 위해서 순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혹시 수인자 예매님이나 다른 자녀들에게 너희들 행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 뭐 너희들 잘 되라고 해? 뭐 나 잘 되라고 하니? 뭐 이런 아까 순응형의 말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네.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너희가 다 잘 되는 거를 내가 뒷받침하기 위한 희생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 수인 씨는 어떤 마음이 생각이나 났을까요? 그 당시에.
그때는 좀 반항적이라서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네네.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안 그럴 것 같으면 자식을 뭐하러 낳았냐 이러면서 반항하고 대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새 아이의 엄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 속에 돌보명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의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제 수인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희 때문에 산다.
네.
너희를 위해서 내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더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한쪽으로는 근데 그게 뭔가 부모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뭐 어린 친구, 어린이한테 할 얘긴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네네.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너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 힘듦을 참고 있다. 네. 너희들 잘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수리자매님 많은 책임감이나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부담감이 있었고 저는 또 첫째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첫째들은 잘 나가야 동생들도
잘 풀린다.
잘 풀린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네.
항상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수인자미님 같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수인자미님 이제 첫째시죠?
아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기는 한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에 대해서 무조건 순응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 당연히 잘 돼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그게 여러 번 강조가 될 때는 한 번씩 들이받았던 것 같아요.
아, 들이받으셨어요?
네, 적당히 네. 하라고 알았다고.
네네. 맞습니다. 앞서 사례에 나온 철수 씨는, 들이받는 모습보다는, 네, 순응형의 모습이 많았고, 소리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서 엄마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과잉 책임 덩어리로, 예, 그 내면의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사실은 예 누구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모습들입니다.
맞아요.
네, 두 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관계가 힘들면 그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도우심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초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누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두 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서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환난 날에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때가 내 인생에서 환난 날이었구나 힘들고 어려웠지 하는 날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나온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환란이지 않을까.
왜?
네, 대학교를 왜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제 기준에 맞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고민이 많습니다.
앞날을 가져와서 걱정하시는군요. 네. 앞에 있는 걸 가져오셔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취직하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어서. 그래. 네, 우리 사라지면은?
네, 저는 아무래도 낯선 땅에서의 적응이 아닐까.
낯선 땅에서의 네. 적응.
네. 이제 고향을 떠나왔을 때 중국에서 좀 살아야 했던
중국에서 그 얼마 동안 살았어요? 중국에?
저 한 1년 반 동안 살았거든요. 그 땅에서 이제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
네, 이제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서 적응하는 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환란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환란 날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모두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을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친했던 관계들이 다투고 싸우고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참 재미가 있어요. 1절에 환난 날에 라고 시작을 해놓고 맨 마지막 구절 9절에는 우리가 부를 때라고 마칩니다. 그리고 1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 9절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마칩니다.
네. 이 말들을 연결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주제를 알 수 있겠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환난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환난의 날은 구체적으로 전쟁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맞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5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혹은 깃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특히 개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가 개가거든요.
7절에 병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 말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병거나 말은 옛날 전쟁에서 사용했던 전쟁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편 20편을 이런 걸로 이제 추정해 볼 때 이제 시편 20편을 보통 전쟁 전의 기도라고도 해요. 특히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옛날의 왕들은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패배를 하면 그 나라는 결국에는 전쟁을 한 나라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왕의 가장 큰 역할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건데 특히 이 시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쟁의 날, 즉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응답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응답하소서라고 끝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도 환난의 날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환난의 날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감사한 것은 오늘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환난의 날, 어렵고 힘든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한 것을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확신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솔직히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이 된다? 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우리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된다? 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더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 가지요? 그게 뭐죠?
네. 우리 시편 20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말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요?
네, 쉽게 말해서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우리가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들 둘이 있거든요. 많이 컸습니다. 이제 사춘기도 되고 엄마 아빠 말도 제대로 안 들을 때가 더 많아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아들들은 장난기가 많아요. 약간 이제 키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들을 키울 때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목소리가 커져요. 아들들은 보다도 아들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시죠. 야, 너네들은 진짜 말 안 듣는구나. 너네들 다 나가라. 이제 너네들은 내 아들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내 아들이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거는 마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도 해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의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은 또 우리 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네, 직접적으로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교회 가면 늘 하는 말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이야기들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데 라는 그런 의심들만 가득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후에는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었어요. 달라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서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르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의 날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런 확신 때문에 우리의 이제 미래가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우리 엄미 자매님은 미래에 어떤 것도 끌어왔지만 또 그 미래를 그런 확신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확신을 갖고.
네.
좋다. 그래요.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이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네.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 위로가 되고 벅찬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두 분께서 지금 이제 묵상을 나눠주셨는데 그 각자 나눈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 한번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어려움이 많을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학업 중이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살아내는 게 맞는데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한 70, 80% 정도는 네, 왠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천이겠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실제로 미래에 예, 제 삶에 적용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오늘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네.
야,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 은미자매가 살 때 내가 이런 적용을 했지라고
그렇죠.
한번 네, 기억이 되는 날이 네, 올 것 같네요.
네,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제가 이 오늘의 한 말씀을 오늘의 한 이 내용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한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삶으로 잘 살아낼 때 그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잘 살아내는 거 주로.
네.
네.
그래요. 우리 두 분이 오늘 작정을 하신 것 같아. 잘 살기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환난의 날에도 주님만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